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주일부터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혼탁스러운 시대에 저희들이 교회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수련회 제목을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교회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 무리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그 모습이 다르겠어요? 교회란 세상과 얼마나 달라야 마땅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사도 바울 때도 고민이었고 지금도 여전한 고민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교회, 그러나 그 소수의 무리, 그 중에서도 지극히 소수의 무리가 진실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소수의 무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에베소서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교역과 굉장히 상업적인 중심지였어요. 거기는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불가사에 속할 만한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았던 곳이고,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또 헬라 지역을 합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3년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는 두란노라는 곳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소중한 열매를 얻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쪽 소아시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는 서신서를 쓸 때 이 에베소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이 역사를 보면은, 또 초대교회 성경들 문헌을 보면은 이 에베소서에 에베소라는 말이 없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굳이 에베소에만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특별히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응답을 하는 해답을 보내는 서신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서신은 당연히 그 지역에 회람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돌려서 읽어보다가 이 뒤에 에베소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다면 어쨌건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신학적으로 매우 정리가 되고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얘기보다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회론과 기독론과 하는 그런 교리의 탄탄한 구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당분간 주일 말씀으로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를 보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뭐 본받거나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가면서 이토록 혼탁스러운 교회 모습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교회 소아시아에서 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그가 교회가 되고자 했던 그 열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호흡하면서 그가 어디를 가건 그 자신이 교회가 되고자 했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도 교회가 되는,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교회됨, 교회론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제도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관을 가지고서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제도나 교단이나 교파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 또한 이 시대도 동일하게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한 또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과는 동떨어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버리고 교회란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 때를 만난 것입니다. 뭐가 교회인가? 가 아니라 누가 교회인가? 우리는 처음부터 이 베이직 교회가 시작될 때 본질로 돌아가자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 이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교회는 우리의 생각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진다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걸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1장 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는 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서신서를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걷게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이 정체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느냐, 내 뜻이냐, 이걸 우리가 분간하면 아주 문제는 간단해져요. 이 결혼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결혼이냐 아니면 내 뜻으로 한 결혼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막 싸움하다 남편이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나가라고 했더니 내가 왜 나가요? 내 집인데. 이 집을 지키라고 내가 여기 이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왜 나가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 소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집을 나설 생각은 없어요. 집을 떠날 생각은 손톱끝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이 누가 보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직장에 왔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내 귀에 뭐 맞는 설교가 없나 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옮길 것이요, 예배당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옮길 것이요, 심지어는 예배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옮길 것이요, 심지어 뭐 십자가가 삐딱하게 걸렸다고 갈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서 이곳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겠죠. 저는 사도 바울이 40의 감한 매를 그렇게 몇 번씩 맞고 말이죠. 강도의 위협, 파선의 위협, 유라글로 광풍의 위협, 그 많은 위협을 건너고 도적과 뭐 이런 이 강도와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었던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란 어차피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걸 우리가 갈등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내 뜻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그리스도의 뜻, 그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나 구원을 위한 발걸음이고 무엇을 하나 교회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 그러나 그는 에베소를 향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식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가 3년간 거기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가 열매를 맺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남겨놓고 왔지만은 다시 편지를 쓰는 까닭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절한 사랑을, 염려를, 그리고 권면을 적어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란 어떤 사람들, 누구를 두고 교회라고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란 제가 뭐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란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는 성자와 같은 얘기입니다. 다 세인트예요. 세인트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단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뭐로 구별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점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전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뭐가 부족합니다. 내 뜻이 무엇입니다. 내 고집이 그렇습니다. 나는 뭐 내 성격은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내 의지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줄곧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 될 것인가에 관한 끊임없는 생각에 가득한 사람이라면은 성도란 구별된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측면에서 그는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얘기를 반복할 거예요. 에베소에서만 30번 이상이 그 표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터줏대가처럼 출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도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존재고,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일이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또한 줄곧 우리에게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찬이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신 얘기, 사건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사건, 그게 우리의 신앙, 믿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앙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이겠죠. 그분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할 때 뭘 구하겠어요? 그 말은 곧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내 뜻을 따라 구하게 될 것이야.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내 뜻과 어긋난 것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야. 그런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누구를 말합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르기 위해서 로만 칼라를 해야 됩니까? 주일날 성경을 옆구리 끼고 가야 구별된 사람입니까? 명함에다가 무슨 뭐 교회 직분을 박아야 뭐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고 열심히 할수록 곁길로 빠지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또 누굽니까? 신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건 사실 믿는다는 것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 생각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교회란 첫째 성도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셋째, 신실한 자들,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서신서들은 불신자들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바울의 서신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분명한 사람 하나 때문에 유럽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모습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펼치면서, 에베소서를 펼치면서, 이제 이 에베소를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한 사람 분명한 교회가 된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교회란 뭡니까? 영생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 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었을 때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무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믿을 것이요, 믿는 만큼 알아갈 것이요, 안과 믿음이 일치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의 편지를 할 때 인사말은 2절이에요.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는 곧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축복입니다. 우리끼리 인사하는 건 뭐예요? 뭐 밥 잘 먹었냐, 뭐 잠 잘 잤냐, 이거보다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늘 어디를 가나 그 집을 향해서 비는 우리의 축복이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사 필요 없어요, 사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인사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해서 평강으로 인도되어 가는 걸음이에요. 근데 이 평강이란 단순한 분규가 없음, 갈등이 없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의 원래 어원은 나눠졌다가 합쳐지는 걸 말해요. 쪼개졌다가 봉합되는 걸 말해요. 평강이란.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름답게 봉합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시작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데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분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누가 막 조금 유명한 사람이 집에 오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인사를 그렇게 하냐, 어떻게 저희 집 이 누추한 곳에 이런 데를 다 오셨습니까? 그럼 그게 은혜를 뭐 상징하는 사건이죠. 찾아오실 만한 분이 와야지 찾아오실 수 없는 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사건이고 신앙의 출발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 은혜의 출발이죠. 끝까지 우리는 이 은혜에 붙들려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오면 우리 안에 차오르면 우리는 신기하게도 관계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낯선 여인에게 내게 물 한 모금을 달라 라고 시작된 그 대화가 어떻게 진전이 됩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는 인생의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계속 목마르게 하는 것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수, 배에서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에 근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근원에 딱 접촉이 되는 순간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그게 찬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찾아온 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이 평강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수평적인 관계의 평강,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관계 정상화예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관계를 정상화해보자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불행은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온 거예요. 부족한 데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래서 신앙이란 제자리 찾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에 내려오는 것. 그렇습니다. 제자리 찾는 게 신앙의 출발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하고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인간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이상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조직을 만들건 나라와 민족을 구성하건 혼돈과 흑암과 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내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끼리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만인대 만인의 갈등과 투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혼란이에요. 제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것을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떠나 있는가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자리, 제 자리 찾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전부 자리를 놓쳐서 어디 있을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알려주신 것이죠. 복을.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 보십시오.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게 됩니다. 우물가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어요. 여러분 물동이는 그때 그 사마리아 지방이나 중동 땅에서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목말라 죽어요 정말로. 그런데 영생이 내게 임했더니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더니 물동이를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물동이, 물 뜨러운 걸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잊어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내려놓음, 떨어뜨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면 소리 있는 거 다 놓쳐야 원칙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잡을 때 한 손은 이렇게 이렇게 잡습니까? 덥석 잡을 때 손에 있는 거 다 떨어뜨리는 게 너무나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누군지 몰라서 안 잡는 것이죠. 그분을 잡을 때 왜 꽉 와락게 앉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물동이를 두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동이가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예수님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은 어떻게 그게 구별되지 않겠어요? 약간 정신이 빠져서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연애만 해도 사람이 조금 보면 피티가 나는데 무스 바르고 뭐 거울 한 두 번 보고 뭐 계속 가글링하고 어떻게 구별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물동이를 떨어뜨리는 것 이외에 뭐 무슨 다른 도리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 이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정말 자기 마음에 꼭 든 사람 만나고 오면 뭐 어머니한테나 누구한테 뭐 내가 뭐 걔를 만났다 하루 종일 걔 얘기 아니에요. 걔가 어떻고 쟤가 어떻고 뭐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찬송이란 말이에요. 찬송. 근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오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복을 깨닫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복을. 근데 그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복이 뭐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이 뭔지를 이걸 잃었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의 개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순에서 그냥 복의 기준부터 바꿔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 긍휼을 베푸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그게 이게 위로부터 임하는 복이야. 신령한 복이라고. 여러분 그 복 받겠다고 이불에도 복 쓰고 베개에도 복 쓰고 수저에도 복 쓰고 사방에 복을 써놓겠어요? 그런 복을 준다고 하면은 교회마다 꽉꽉 차고 넘치겠습니까? 그런 복 받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미어지게 이렇게 모이겠어요? 안 옵니다. 제가 본 데는. 신령한 복에 관심이 없어서 다들 이렇게 모이지 정말 신령한 복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 달라지면 이상한 것이죠. 아 그러면 물동이를 놓고 가는 인생처럼 내가 쥐었던 것을 더 이상 붙들지 않게 되고 아니 그걸 안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게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짜가 한눈에 식별이 되고 진짜가 한눈에 식별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겠어요? 더 이상 그 가짜에 목을 매지 않죠. 여러분 뭐 요새 뭐 펀드 이런 거 사고 많이 나더만 그 펀드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으면 자기 가족끼리 하지 남한테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요? 다 뭐 보면 뻔히 사기가 뻔한데 거기 그냥 다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진짜 가짜를 식별을 못하니까. 여러분 진짜가 식별되면 가짜의 마음을 두거나 견눈을 주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복이란 진짜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라고. 그런 복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그냥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구원이, 그런 기쁨이 언제 임했냐는 말이에요. 언제? 그게 4절이에요. 언제, 어떻게,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런 신령한 복을 왜, 언제부터,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가 4절이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이 신령한 복은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게 알게 된 거지, 이 복은 이미 실존하는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구원은 임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전에라는 거라면, 창세전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실수가 없으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시적이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제임스가 음악을 연주했는데, 저 음악이, 저 소리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저 연주자의 손끝에서부터 음악은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음악은 악보로 있을 때부터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작곡가가 작곡하기 전에 이 음은 이미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위대한 작곡가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 악상이 음표로 악보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때 음악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 악보를 보고 연주자가 연주할 때 비로소 음악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음악은 이미 악보가 되기 전에, 작곡가의 악상이 되기 전에 이미 존재해요. 그게 창세전에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존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위대한 하나님,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질 까닭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구원은 임해 있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차가 출고되기 전에 AS가 완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AS 시스템이 없으면 차는 출고가 안 돼요. 어떻게 AS 센터도 하나 없이 차를 출고를 합니까? 테슬라가 AS 센터가 지금 모자라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충전기가 있어야 그 차는 이미 시중에 깔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이걸 알면,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안 까무러쳐지는 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절해야 마땅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하셔 일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적 과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나면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보내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장난 채로, 정상을 잃어버린 비정상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분께서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back to the basic, back to normalcy, 정상으로의 복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회복이요, 복귀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흠 없이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 앞에 흠 없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휴,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더 통곡하고 그만 읽어야 오라요. 우리가 뭔데 아들, 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벅찬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까? 존 켈빈 깔뱅이라는 자가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거룩함을 포기하셔서 수치스러움을 겪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흠투성이가 되셨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흠투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알면, 제대로 알면, 정확히 알면 다시 죄로 돌아가겠습니까? 과일의 제대로 된 맛을 알면 다시 거기다 설탕 안 뿌려 먹잖아요. 맛을 알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 거저. 제가 거저를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거저라는 게 돈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거저 주는 게 이게 깊은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물을 좋아하는 까닭은 그 선물의 가치보다도 선물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걸 기뻐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뿐이에요. 우리한테 뭘 더 바라시겠어요? 저는 자녀들한테 아무 기대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는 것,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해 주는 것, 그 한마디 들으면 저는 까무러칠 듯이 좋아요. 뭘 더 바라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뭘 더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죽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게요. 나를 알라.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야, 나를 믿는 게 내 일이야. 나를 믿으라고. 믿는 게 내 일이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니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줄로 믿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한 주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성자 맞습니까? 그 더 커야 돼요. 성자만 하면 잡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성도나 성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잘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까? 이 시대를 이길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세상이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2단계가 돼서 뭐 50명이 되건 30명이 되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십니까? 저 혼자 서서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전부 온라인으로 돼도 안 흔들릴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삼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 서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